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부름받기를 원하다, 모든 백성이 부름받기를 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한 이 열악한 광야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볼멘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누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을 듣자 이 모세의 마음이 많이 어려워졌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자기 혼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상황을 보시고 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회막으로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 중 오늘 이 본문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나이가 많고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70명을 지금 이 장막으로 불러서 세워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부랴부랴 달려옵니다. 그의 이 보고에 의하면 70명의 리더로 호명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은 이 장막에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 진영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 보고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 왜 이 모세의 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으로 살펴볼 때 그들은 지금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진영에 지금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엘닷과 메닷 이 두 장로에 대한 여호수아의 이 과민 반응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어렸을 적부터 모세를 섬긴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요, 그마소서, 이것을 좀 멈추게 하소서. 지금 이런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반항하고 자기 진영에 있는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을 너무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여, 저들의 예언하는 것을 좀 금지하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내주 모세여, 당신의 부름에 응하지도 않고 회막 앞으로 나오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 말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이 백성의 리더로 세움을 받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지금보다 더 도전할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말에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달랐어요.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야, 너가 나를 위하여 시기 하는 것이냐?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나는 진심으로 원한단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보면요, 지금 가장 기분이 나빠야 할 사람은 모세 본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가 있거든요. 그 권위로 장로들을 이 회막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의 이 부름에도 반항하고 순응하지 않고 진영에 남아있는 이 엘닷과 메닷이 사실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괘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데 어찌 이 자리를 안 오나?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신이 임하기를 지금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는 성령의 은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홀로 독차지하여 사람들 가운데 어떤 권위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선한 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참 모세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권력욕에 어떤 휩싸이는 사람이 아니고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를 분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예전에 한국에 서울 조금 그 밑쪽에 그 경기도의 이 분당이라는 그 도시가 신도시로 세워질 때요, 많은 이 교회들이 앞다투어 그 분당에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서 이 교회마다 이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저마다 자기 교회로 성도들을 모셔가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는 서로 다른 교회들을 헐뜯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가까운 곳에 또 다른 개척교회가 들어서려고 하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반대하는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이 지역 들어오지 말라고, 이미 교회가 포화 상태라고. 여러분, 물론 한 지역에 너무 많은 교회가 밀집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를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교회는 잘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너무 무섭고 또 매우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실제로 어느 한국의 요즘에 신도시가 이렇게 세워지면요, 그 도시의 편의점 들어오는 숫자, 치킨집 들어오는 숫자보다 교회 수가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시의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님들의 전략이 뭐냐면 버티기 전략이에요. 버티기. 옆에 개척교회가 문 닫고 나가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개척교회가 이기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교회의 이 연구를 리서치한 이 조사 기관들의 조사를 살펴보니까 새로 신도시에 이사 온 성도들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버티고 승리한 개척교회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어느 교회가 안 망하고 끝까지 버티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결국 문 닫고 만다는 거죠. 이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귀한 교회라면 또 우리 옆에 있는 이 이웃에 위치한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값으로 세워진 귀중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교회가 잘 안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인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소대가요, 자기 같은 국가에서 지금 나온 병사들인데 저 옆 소대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 병사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웃 교회들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함께 부흥해서 서로 합력해서 이 도시를 바꾸고 나아가서 우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에게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끝까지 이 버티기 전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웃교회의 이 아픈 소식을 들어도 무관심할 때가 많고, 오히려 좋은 소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저 교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저 교회에서 이렇게 수평이동하는 성도님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건강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세 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정말 하나만 건강하게 잘 커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나머지 그 두 명의 자녀는 거지가 되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상관없다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자녀의 행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의 모든 자녀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주님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기 친형이 사업이 망했는데 동생이 기뻐한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기 누이 동생이 시집갔다가 이혼했는데 좋아한다? 여러분, 가족의 불행을 보며 기뻐하는 것은 마음이 병든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이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주를 믿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 한 사람에게 권력과 은사가 독점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이런 넓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 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서야 나도 잘 설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저 김 집사님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저 박 집사님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해야 나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남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구나. 아, 저 이웃교회도 잘 돼야 우리 교회도 잘 되는구나 하는 영적 안목이 서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능력으로 맡은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남을 볼 줄 아는 이런 모세와 같은 넓은 영적 안목을 가지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